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내일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 차원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근데 좀 내일 회담이 열리려면 북측에서 대표단 명단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난기류냐 이런 지금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북한 여종업원 송환 문제 때문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총선을 6일 앞두고 중국에 있는 북한 유경식당 여종업원과 지배인 도합 13명이 집단 탈북을 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자유의사로 탈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기획 탈북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남북 적십자 회담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외교통입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네. 내일 열리긴 열리는 거겠죠?
예,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측 대표단은 출발을 했죠.
네네. 근데 왜 대표단 명단을 연태 그 북한은 보내지 않는 걸까요?
뭐 지금 분위기에서 크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반도에 화해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난번 한번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 당시에도 사실 아주 굉장히 늦게 결정이 난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북한 쪽에서는 그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은 회담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적인 문제지 뭐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여종업원 송환 문제 이런 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거기 아마 그 문제를 이번에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가능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는 것보다는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그거야 우리의 바람이기도 한데.
예.
근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 쪽에서 밝혀왔던 입장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예. 저희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정세현 전 장관도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조건으로 걸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지금 그 8.15를 계기로 해서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른 조건 때문에 무산되거나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물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거나 어떤 뭐 연기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 이 가끔 이제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당국자 회담도 열렸고요.
예.
엊그저께는 또 체육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급한 건 적십자 회담이거든요. 이산가족 예. 상봉 행사가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회담 일정은 그 이 세 회담 가운데 가장 늦게 잡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예.
바로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난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밑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늦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예.
혹시 이게 그 공식적인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예.
남북 간의 물밑 차원에서 혹시 조율해 왔다라고 하는 혹시 조율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석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일까요?
저도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쪽에서 탈북 여정업 문제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흠.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제기되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예.
문제는 이제. 여정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산가족 상봉과 또 별개로
네.
우리 입장에서도 적어도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을 해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남북적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예.
여정업은 송환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예.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예.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이제 기획 탈북인지 아닌지,
네.
자유의사인지 아닌지가 먼저 명확하게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좀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실.
아 잠깐만요. 그 예. 여종업원들 지금 그 국내 정착한 여종업원들을 만나봤다는 말씀이세요?
예.
언제 만나보셨어요?
제가 좀 시간이 한 달쯤 됐는데
아 오래된 얘기는 아니군요. 예.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정업은 문제가 얘기가 한번 좀 된 적이 있었죠.
예 맞아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직접 당사자들의 생각이 어떤 거고 실질적으로 과정이 어땠는지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예. 예.
일단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탈북인지를 몰랐고 이삿짐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으로 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한국 대사관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매니저는 알았던 것 같고요.
네.
매니저를 통해서 아마 쭉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그 여타의 다른 종업원들은 아마 그걸 모르는 상태로 일단 그러니까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한 달 전에 그럼 예. 의원님께서 직접 만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건데 몇 명이나 만나신 겁니까?
그때 3명을 만났습니다.
3명. 그게 3명의 그 주장이 12명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뭐 그것까지는 단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거기에 만났던 세 명은
네.
모두가 다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유의사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탈북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 명은 그래서 나는 탈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그럼 주장을 해서 뭔가 송환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 본인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좀 밝히는 건 지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잠깐만요. 밝힌다라고 하는 게 의원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의원님이 만났을 때 여종업원들이 밝히기가 뭐하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그것을 직접 밝히는 건
아, 방송에서 밝히는 건.
예.
그러면 그 여종업원 그 세 명이 의원님한테는 그 의사는 밝혔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의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종합해보니까 그 맥락이 뭔지는 대충 그 짐작은 가는데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로 이게 그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그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 북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또 별개일 수도 있다.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이게 일괄된 원칙을 잡아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 당사자들의
네.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남게 하고
네.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게 한다. 근데 물론 이 그 조치의 그 전 단계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네.
이게 기획 탈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히 일단 먼저 규명한 다음 얘기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그 탈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공작이었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공작의 주체에 대한 행정부 안에서의 조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것까지를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예. 아마 좀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탈북 과정에 네.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그런 지금 현재 입장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게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거. 지금 세 명을 만나봤다니까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여 종업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했고,
네.
그 기초 생활 수급자가 돼서 몇십만 원의 지원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12명 모두 다니고 있는 겁니까?
모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만났던 3명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으로 뭐 수당을 한 40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그걸로는 참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알바하기도 쉽지 않다.
예.
이런 좀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알바 자리도 잡기가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대학교 등록금은 어디 아마 이렇게 그 종교단체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이상 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여기에 좀 한국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더 뭐 신상 문제 그러니까 궁금하지만 더 여쭤보선 안 될 것 같고 이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뭐 더 이상 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는 남북 적십자 회담은 열릴 것이고 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혹시 이런 전망이
예.
지금 우리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우선 그 상황을 정확히 북한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실제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도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음흠.
그래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네.
문제랑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는 하는 것은 가능한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사실 아마 우리 측 대표단에서 그렇게 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의사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을 했나요? 우리 정부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여 종업원의 송화 문제도 있지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남북 간의 그 테이블에 올라간다면
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화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네네.
아마 역시 이 문제도
예.
한가족 상봉과
네.
연계를 시키기보다는
음흠.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네.
여기에 자꾸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들을 곁다리로 만들어서
네.
오히려 이거 자체를 아예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그래서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중점을 두고
네.
또 이렇게 또 인도적인 이후에 좀 인도적인 뭐 회담이나 이런 게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런 억류자 문제나 여종업원의 뭐 어떤 그 탈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관심사인데 그 이제 네. 역대 전례를 보면 100명씩 이렇게 이제 그 북측에서 100명, 남측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상봉을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대규모로 할 수 없느냐. 이번에 좀 대규모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점치는 시각들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희도 좀 굉장히 그게 좀 사실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이산가족 사망자가 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생존자가 5만 7천 명이고 이제 생존자가 이제 더 적게 남아있죠.
네네.
그런데 이 생존자들 중에서도 85% 이상이 사실 7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무엇보다 좀 시급한 과제이고
네.
따라서 이분들이 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네. 화상 상봉 이제 이런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상봉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은 이 지금 현재 이산가족 지금 남아있는 생존해 있는 인원들이 5년 이내에는 전체 좀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과감하게 구조적인 지원을 할 것은 하고 좀 상봉의 면은 좀 늘리고 이런 좀 그 이 논의를 이번 좀 회담에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금강산 면에서의 상설 가동 좀 재개로 가고 더 내친 김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가요?
아직 좀 금강산 관광까지는 좀 다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예.
아무튼 그 금강산에서의 상봉 정례화 시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만 동의한다 그러면은
네네.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봉의 규모나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상봉의 방식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네네.
지금 보니까 지난번 6일 날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화상 상봉 설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예.
그다음에 KT에서도 화상 상봉을 위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구축 이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좀 그 현대적인 기기들을 좀 최대한으로 좀 활용을 해서
네네.
우선 지금 가장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 가족들의 문제를 우선 그 큰 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사히 열려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대표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요. 아주 특별한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김민정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6개월 전인가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밥 잘 사주는 옆집 누나 같은 느낌? 네, 또 친근의
적응,
아이콘.
또 적응 안 되려고.
네, 저는 너무 익숙한데요.
최광기 대표만 이런 줄 알았더니.
네.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니까요.
저 너무
안 반가우시다는 건가요?
아니, 반갑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왜 대답을 강요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자기 회사의 약을 채택해달라면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서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예비군 훈련에 의사 대신 참석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아, 예.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그러게요.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영업사원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한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석을 했다가 훈련이 시작된 지 30여 분 후에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이 영업사원이 훈련장에 있었던 시간은 30분 정도였지만 예비군 동대 측은 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 두 사람 모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그런데 영업사원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경찰에 자발적으로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말 믿어야 될까요?
뒤에 한 문장이 더 있겠죠. 먹고 살려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되는 의사는 진료하면서 돈 벌었다.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놀러 갔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댓글 소개해 주세요.
오땡님께서는요. 네. 자발적이라니 다른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언제 어디서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족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신땡땡님께서는 70대 노인도 군대 가는 악몽을 꿨다고 놀라서 깬다는데 자발적이라니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네. 뭔가 그리고 리얼하다.
DR땡땡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먹고 살기 힘들다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그러게요.
같고요.
좋아서 갔겠어요? 좋아서?
전곡을 찌르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하얀땡땡님께서는 제약회사에 휴가를 받고 갔다면 자발적인 것이고 아니면 의사 대신 회사 측에서 가라고 한 것이겠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상 물정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죠. 병원 사정을 잘 아신다는 그런 분들도 댓글을 다셨는데요. 필 땡땡님께서는 저런 건 다반사다. 출퇴근도 시켜주더라. 이런 분도 계셨고 로우 땡땡님께서는 병원에서 일했던지라 저 제약회사 직원이 왜 예비군 훈련을 갔는지 뻔히 보이네요. 저 직원은 의리고 제약회사랑 의사가 갑이죠.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정말 자발을 강요하는 이런 강요? 자발을 가장한 강요. 이런 거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고, 다음으로 가죠. 네.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김종배 씨는 삶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세요?
우리 집 애들이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50, 60대 장년층들이 가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한생명보험회사가 서울대 연구진과 함께 한 조사인데요. 장년층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54%가 삶의 1순위로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전에는 자녀나 가족이다라는 답이 많았는데요. 네. 그 답이 확 달라진 거죠. 2위는 배우자, 3위는 자녀, 그 다음이 부모와 형제 순이었고요.
네.
그런데 며느리와 4위는 반려동물보다도 먼 존재라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반려동물보다?
멀다고.
네. 심했다.
네. 반려동물이 소중하다는 분이 응답자 중에 15%였는데요. 며느리와 사위를 꼽은 분은 5%였습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좀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 충격을 받으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며느리와 사위의 의무가 옛날처럼 무겁지는 않다. 뭐 편안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고 싶을 때 미리 간다는 연락 없이 가고 싶을 때 그냥 간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은 응답자 10명 중에 2명 꼴이었고요.
네.
시어머니나 장모님은 10%가 안 됐습니다.
오, 더 적네요.
미리 연락을 하고 가거나 가도 되니?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야.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진짜 세상 사회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댓글 반응이 궁금한데요.
공감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H120땡땡님께서는 이게 맞는 거지. 언제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Q116땡땡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하고 싶고 못 가본 것도 가고 싶고 가꾸고 싶고 배우고 싶죠.
네.
안타까운 건 자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배우자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LHK5땡땡님께서는 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내 대신 살아줄 사람도 내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다. 인생은 고독한 것, 외로운 인생 잘 살다 잘 죽읍시다 라고 하셨고요.
네.
민폐 없이 잘 버티면 성공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것도 핵심이죠.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NOS 땡땡님께서 숨겨진 핵심, 며느리는 반려동물보다 멀다. 1년에 두 번 명절에나 필요한 존재 이렇게 하셨어요.
삶의 방식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도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노후를 자식 세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네.
의존한다고 되지도 않는다.
그렇죠.
이런 인식 여기에 깔렸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좀 마음이 아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세상 살아가는 정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 이 글을 보면서 요즘 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아끼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희생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무를 다하셨으니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사시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기엔 또 조건이 필요한 게 있답니다.
뭐니 해도.
그렇죠. 네, 조건이 있답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김민정 리포터와 함께한 무적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뜨겁고 충분히 숙의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지금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갔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25만 명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5만 명이 늘었네요.
이 정도의 추세라면 거의 폭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예멘 난민 이 문제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청원, 여기에 30만 명이 넘는 그 국민들이 바로 동감을 표하는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네. 좀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 이런 얘기 생각나요. 왜냐하면 어제가 사실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특정한 국적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난민과 관련돼서 이제 지위를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정말로 그 난민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됐다 그런 것 자체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난민법 말씀하셨으니까 난민법도 제정을 했고 난민 협약인가요?
그렇죠.
여기도 가입했다면서요. 네.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찬희 국장님이 그거예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 난민을 잘 안 받아들여줬는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난민을 받겠다는 건데요.
네.
그 뿐만 아니라 유엔의 난민 관련 협의기구 있는데 거기에 이사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이 네. 한 개가 올라간 게 아니라 200개 이상이 올라갔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30만 명을 네. 돌파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조직 플레이입니다. 그 보수 개신교도들이 잔뜩 덤벼든 거고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그럼요. 그거는 뭐 언론 보도로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네.
이 교회별로 카톡을 통해서 이제 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꼭 한번 눌러라.
네네. 예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무슬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반대 수준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개신교도들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것도 그분들이고 무슬림을 공격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많은데 정말 답답한 건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고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네.
봅니다.
사실 12월 3일이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이제 26년째 되는 날이 되거든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어려움에 처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난민 협약국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난민법이 제정돼 있지 않다가 이게 2013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난민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협약국으로 그 위치만 그냥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된 난민에 대한 보호는 없지 않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포함해서 사실은 난민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민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난민협약국이 우리가 도움받을 때는 협약국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아니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구이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조상도 난민이었음. 인도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야 하고 인력도 모자른데 산업역군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번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이 난민 가슴을 열고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닌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중간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난민법 제정 취지나 난민협약의 가입 취지로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도움은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그 예멘 난민들은 특별히 이들이 정말 난민이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사실 온 거기 때문에 난민이라고 하는 허울을 그냥 덮어쓴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난민 심사를 통해서 좀 걸러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들이 사실은 이제 시아파하고 순위파 간의 그런 그 서로 간의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시아 파든 순위파든 중동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을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그러한 이유 같은 것들이 과연 난민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사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창익 국장님은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네.
이 현상 같은 이제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조직 플레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보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한 10%포인트 높게 나왔다라고는 이런 TBS의 보도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논점을 좀 하나로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막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뺏긴다. 뭐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지금 어떻게 그 혈세 들여서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좀 뭐 그러니까 이 그 이슬람 무슬림 같은 경우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그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지. 좀 진단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국 측은 네, 어떻게 아니, 진단하세요?
모든 나라가 사실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낯설어서 그래요.
아 낯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순수 혈통 이런 걸 과장하고 또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뭐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민이라는 건 낯설죠.
네.
뭐 이를테면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받은 난민이 150만 명이 되는 정도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닌데도 이게 난민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좀 답답한 거 같고요. 난민과 관련돼서 오가는 얘기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괴담입니다. 이를테면
네.
난민으로 들어오면 뭐 138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네, 네.
그럼 4인 가족, 5인 가족이 넘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든지
음흠.
또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 국가에서 오세요. 미국,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은 보통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렇게 3D 업종이라는 데서 근무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제주도에 오신 난민들도 대부분 그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갖게 됐는데
네.
뭐냐면 고기잡이 배 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로는 도저히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그러나 또 그 뭐 고기를 잡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산업은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취약한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또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제가 독일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축구 때 붙었죠. 근데
네.
940만 정도 되는데 스웨덴이 받은 난민이 33만 명이에요.
어휴,
그동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난민 들어온 게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이 561명인데 이 중에 전부 난민 신청은 안 했고 549명이 난민 신청한 거 가지고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
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대한민국이 실제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네.
그 나라의 품격에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1992년도 12월에 난민지위협약 가입했다가
네.
2001년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한 건도?
네, 한 건도.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되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 판례 같은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나와서 외국인에게까지 난민지위를 인정해준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던 외국인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2006년 2월 3일에 선고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찬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실은 떠돌고 있는 괴담에 휩쓸려서 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도시거든요. 관광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들하고는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사실 지금 노숙하고 혹은 뭐 해변에서 자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혹시 우리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얘기되어지는 괴담 플러스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색안경을 끼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몇 분의 그러니까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67님은 대책을 세우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죠.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TBS 앱으로 환희현이님은 난민 반대는 반인륜적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난민 상태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예멘 난민들이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착잡하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0236님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입니다. 내 주머니를 따지지 말고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2578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겠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문자는 좀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이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을 받아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재중정포를 받아들여서 서울에 뭐 제가 뭐 동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으면 특정 지역 봐라 거의 우범지대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핏줄인 그 재중정포 받아들이고 저런데.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외국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되면 좋죠. 우리 사회 불안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범죄 전문가입니다. 아니, 범죄를 많이 저지르진 않는데 네. 일단 우범지대라는 건 이미지예요. 실제로 그 지역이 범죄율이 높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범지대라는 인상은 사실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화 여러 편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범죄는 꼭 재중동포에게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해고요. 무슬림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슬림들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종교적 생활을 하고요. 정결한 생활을 하루에 다섯 번씩 예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 개신교는 뭐 술 하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교리는 아니지만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종교 간의 갈등이 이렇게 많
그걸 어기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계열에서 좀 자유로워요. 천주교 신자들 뭐 매주 미사 참례하래지만 뭐 가끔 가기도 하고.
네.
근데 무슬림들은 종교적 교리나 이런 데 굉장히 철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범죄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좋은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인용하면 그 예멘 난민들이 들어온 다음에 범죄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예. 관련 그 제주에 있는 지구대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난민과 관련해서 저 예멘 난민들을 만난 게 딱 한 번이래요. 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디서 지갑을 주서 가지고 지구대에 갖다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주민들이 막연히 불안하니까 언론에서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인력을 대폭 투입해가지고 평소보다 3, 4배 순찰을 하고 있지만 범죄 단서도 없고 범죄 신고조차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막연한 오해가 정말 선의의 시민들이 막연한 오해를 하는 건 괜찮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세력들이 무슬림은 절대 안 돼라는 종교 세력이 그 막연한 오해를 부추기는 거라면 이건 정말 고약한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지금 그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마이크 드리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몇 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건 님은 난민들 중에 단 한 명도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찬성하겠습니다. 테러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858 님. 유럽이 무슬림 난민 받아들여서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졌는지 아세요? 특히 이슬람은 절대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범죄율이 올라갔는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149님, 일단 우리는 난민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정부가 그분들을 받기로 했다면 먼저 우리를 이해시켜 주세요. 유럽은 아랍권, 문화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은 난민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민의 지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권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좀 살기 좋게 해주라라고 한 취지를 만들어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상해진다면 사실은 그건 난민법하고 우리나라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하고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난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는
그럼요.
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려하시는 하시는 분들처럼 만약에 그런 난민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의 성향이나 사상이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그 이제 댓글 읽어주신 분 중에서 문자 읽어주신 분 중에서 그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에서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 백인에 대한 생각하고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난민 심사할 때요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그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으면 미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민을 받아들인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건데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생활에서 그러면 또 그러면 그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그 인도인이 버스를 탔다가 그 봉변을 당했던 기억 나시죠?
대학 교수였죠.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사회가 그러면 저 개방적인 어떤 그런 가치 어떤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오창국장 어떻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슬람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인식 뭐 굉장히 그 팽배해 있는 인식인데 실제로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도보다 많습니다. 뭐 친국에 합하면 적지만요. 그다음에 이슬람이 뭐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다 이슬람이고요. 우리가 아랍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다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회고요. 대한민국은 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하는 건 당장은 뭐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테러 위협도 없냐, 자신하냐? 글쎄, 단 한 명도 없을까 자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테러라는 건 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뭔가 테러 무기 같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에 절대 못 들어오고요. 제주 지역이 무사증 지역이어서 이제 예멘 사람들이 500명씩 들어왔는데 들어오더라도 공항 검색대를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뭐 맨손으로 테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테러가 좀 가능한 사회적 여건들이 있는 거죠. 총기가 잘 유럽다거나 이런 거. 물론 뭐 그 총으로 안 하면 뭐 버스를 훔쳐서 버스로 테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상상을 하면 끝이 없지만 그런 걱정은 정말 싫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난민의 만약 테러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난민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고 다른 비즈니스나 뭐 글쎄요 뭐 기자나 이런 걸 사칭해서 들어오겠죠.
테러범 막으라고 테러 방지법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죠.
아니, 그래서 아니 그 대한민국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 나라고요. 실제로 테러가 뭐 해방 공간을 제외하고는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난민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우리 정부가 난민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난민을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해 주는 비율이나 이게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당히 인색하고요. 지금 그 난민을 받아달라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한 3년 정도 걸려요, 사실은.
아니 3년은 뭐 재판까지 하면 3년 정도 걸리죠. 기본적으로 뭐 7,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0.5%입니다.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안 받아줘요.
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오케이 한 게 0.5%.
그리고 제가 거의 뭐 그러면 그 예전에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7, 8년 전에 버마, 미얀마가 이제 그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버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에요. 버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면 버마 대사관에서 사진 채증을 해요. 그럼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버마 대사관에서 한 번 뭐 온 게 아니라 뭐 매주 와가지고 100번씩 온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안 받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3년씩 걸리는 재판을 통해서 겨우 난민 신청을 받는 겁니다. 법원은 조금 해주는데 법무부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난민에 관해서는 정말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조금 그 국민들을 호도하는 면이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사실적인 기사를 내보내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난민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외국인의 신청이 상반기에만 7천 명이다. 향후 3년 내에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예, 예. 우리가 너무 놀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들어오나?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겠죠.
그런데 이거는 신청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정된 숫자는 정말 작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문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네. 우리가 조금 정보의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50분
그러게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제 그 조사를 좀 면밀히 하라는 지시까지 그렇죠. 이제 그 내려놓고 지금 러시아로 이제 그 그러니까 국빈 방문차 떠났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천 국장님?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 준비가 대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멘 사람들도 어디 먹고 잘 데도 없는데요. 난민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좀 안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난민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난민 관련을 출입국 관리에서 했는데 이게 다 검사들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가 아닌 자가 드디어 임명이 됐습니다. 뭐 변호사 활동하시던 분이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터키가 지난 4년 동안 난민 받은 게 350만 명. 우간다 같은 나라도 140만 명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150만 명 받았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는 난민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또 폄하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싫다 좋다 이런 생각 가지기 전에 좀 정확하게 알고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문자 중에 그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의 지혜를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호상구님도 과거 우리 조상들도 소련이나 중국 등으로 망명해서 일제강점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터전을 잡았죠. 망명은 허용해야지 않을까요? 과거 우리의 어떤 시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문자도 많이 도착했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오늘 새로 고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희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뜨거운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확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TBS 앱으로 배0517님 남북관계 변화, 다문화 과정 시대 등 다양화 속에서 안심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생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한 분 더요. 6628님 난민 수용 거부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더 절실합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